고아인 줄 알고 살았던 스무 살의 아름다운 런던 아가씨는 아버지가 살아있다는 소식에 파리로 갑니다. 그리고 모든 이야기가 시작되었죠. 바스티유 감옥에 갇혀 있었다는 아버지와의 만남. 그 만남은 민중의 자유를 위해 귀족 신분을 버린 한 청년과의 사랑으로 이어졌습니다. 또 그 청년과 똑같이 생긴 한 허무주의자와의 우정으로도 이어졌죠. 그리고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녀 루시 마넷은 남편이 된 청년 찰스 다르네이, 그녀를 꼭 빼닮은 딸 리틀 루시, 그리고 건강을 되찾은 아버지 닥터 마넷과 평온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여전히 울리는 발소리를 듣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쉬 가라앉지를 않습니다. 그녀의 가슴 속엔 사랑에 대한 희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기쁨을 언제까지 누릴 수 있을까 하는 의심이 존재합니다. 그녀는 오늘도 창가에 앉아 울리는 발소리를 듣습니다. 때는 1789년, 그 발소리는 바다 건너 프랑스에서 울려오는 혁명의 조짐, 폭풍우와도 같은 열망의 파도입니다. 프랑스 혁명에 관한 가장 뛰어난 미시사라고 하죠. 찰스 디킨스의 두 도시 이야기. 이제 2부의 막을 올리면서 여러분께 인사드립니다. 영어로 듣고 한국어로 이해하고 가슴으로 즐기는 문학살롱, 이승열의 영미문학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책 읽어주는 남자, 이승열입니다. 안녕하세요.
Good evening, everyone. 책 읽어주는 여자, 케이든입니다.
생방송으로 다시 찾아뵈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이 4.19 혁명 기념일이었죠. 이승열의 영미문학관 홈페이지 감상 게시판에 주경태님이 인상적인 감상평 남겨주셨네요. 낭독 원문 가운데 이 문장을 인용해 주셨어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Perhaps, perhaps, see the great crowd of people with its rush and roar bearing down upon them too. 프랑스 대혁명의 전조를 빗소리와 군중의 발소리로 묘사한 디킨스의 표현은 정말 의미심장하더군요. 그래요. 그 발소리가 이불을 여는 오늘도 루시의 귀에 들리고 있습니다. 21장 Echoing Footsteps에서 인용해봤습니다.
네, 제가 경태님이 올려주신 감상평을 일부 더 읽어볼게요. 오늘은 4.19 혁명이 일어난 지 53주년인 날이네요. 어린 시절 아버지가 이야기해 주시던 게 생각이 납니다. 시 물결이 엄청났다고 했어요. 저는 나중에 읽은 책이나 다큐멘터리보다 아버지 시대의 라디오와 교실에 걸려있던 스피커에 의존한 이야기가 더 생생했던 것 같아요. 쏟아지는 빗물이 흘러넘쳐 오래된 방죽을 삼키고 높은 댐을 넘어 썩고 부패한 것들을 모조리 휩쓸어 버렸다던 말씀이요. 네, 아버님에게 들으신 4.19 혁명의 이 경험담이 두 도시 이야기의 혁명의 조짐과 일치하는 순간, 네, 정말 듣기만 해도 인상적입니다.
네, 경태님 덕분에 프랑스 혁명이 한층 더 가까이 느껴지네요. 고맙습니다, 경태님. 책 선물 드렸는데 확인하셨죠? 그리고 또 다른 방법으로 두 소시 이야기를 생생하게 감상하실 수 있는 이벤트 마련했죠.
네, 맞습니다. 6월 21일부터요, 8월 11일까지 두 도시 이야기 뮤지컬 공연이 있는 것 다들 알고 계시죠? 얼마 전에 예매를 시작했는데요. 이승열의 영미문학관에서 청취자 여러분께 두 도시 이야기 뮤지컬 공연 티켓을 선물로 드립니다. 네, 뮤지컬 두 도시 이야기의 관람을 희망하시는 분들은요, 홈페이지에 공연 전시 신청 게시판에 신청해 주시면 되죠.
네, 그리고 두 도시 이야기 책 선물 이벤트 역시 계속됩니다. 도서출판 펭귄 클래식에서 두 도시 이야기 완역본을 선물로 드리고 있습니다. 자세한 거는 이승열의 영미문학관 홈페이지 감상 게시판에 공지글 참고해 주시고요.
네, 홈페이지 주소입니다. home.ebs.co.kr/englet.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45 EBS 인터넷 라디오 반디 게시판 트위터, 페이스북 계정 EBS Underbar Inglit, ENGLIT 편하신 곳으로 사연과 메시지 보내주세요. 이승열의 영미문학관에서 감상하는 작품의 영어 텍스트는 홈페이지 대본 게시판에서 다운받으실 수 있고요. 다시 듣기와 팟캐스트를 이용하시면 지난 방송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생방송은 보이는 라디오로 함께해 주세요.
이번 주에도 A Tale of Two Cities 뮤지컬 사운드트랙과 함께합니다. 오늘 첫 음악은 루시를 남몰래 사랑하는 허무주의자 시드니 카튼이 루시의 딸 Little Lucy와 함께 노래하는 Let Her Be a Child 준비했습니다. 가사가 궁금하신 분은 이승열의 영미문학관 북마크 게시판에 가시면 되고요. 이 노래 듣고 두 도시 이야기 2부 감상 시작하겠습니다. 영어로 듣고 한국어로 이해하고 가슴으로 즐기는 문학 살롱 이승열의 영미문학관에서 오는 4월 29일 월요일 밤 9시에 스튜디오의 문을 열고 애청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책 읽어주는 남자와 여자 이승열과 케일린이 함께하는 봄밤의 오픈 스튜디오에서는 마크 트웨인의 기발한 단편 캘레바레스 군의 명물 띔띠는 개구리를 감상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인디밴드 가을방학이 아름답고 낭만적인 음악을 라이브로 들려드립니다. 이승열의 영미문학관 오픈 스튜디오에 참여를 원하시는 청취자분들은 저희 홈페이지 오픈 스튜디오 게시판에 지금 바로 신청해 주세요.
이승열의 영미문학관
찰스 다네이와 결혼한 후 루시는 딸을 낳았다. 뒤이어 아들도 낳았으나 어린 나이에 병으로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루시는 가족을 하나로 묶어주는 금실과도 같은 존재였다. 찰스의 사랑은 결혼 전보다도 더욱 깊었다. 루시가 결혼할 무렵 갑자기 상태가 악화되었던 마넷 박사는 완전히 건강을 찾은 듯 보였다. 그리고 시드니 카터는 여전히 루시를 찾아왔다. 1년에 기껏해야 대여섯 번이었지만 그는 늘 환영을 받았다. 특히 어린 루시가 그를 사랑해 주었다. 모든 것이 행복하고 평온해 보였다. 그러나 1789년 어린 루시가 여섯 번째 생일을 맞은 해 그 행복에 균열이 가기 시작한다. 7월 어느 날 밤, 텔슨 은행에 근무하는 로리가 찰스에게 한 말은 혁명이 머지 않았음을 암시했다.
정말 많은 프랑스 고객들이 자기들 재산을 영국 쪽으로 옮기는 게 요즘 유행이에요. 그래서 예금이 물밀듯 들어와서 요새 정신이 없네요.
혁명의 물결은 파리, 바스티유에서 거세게 일고 있었다. 그것은 분노한 민중의 물결이었다. 화약과 무기를 손에 쥔 그들은 이제 바스티유를 함락하려 했다. 그리고 그 주역은 바로 드바르주 부부였다.
'Keep near me, Jacques.' Three,
cried Defarge.
And do you, Jacques One and Two, separate and put yourselves at the head of as many of these patriots as you can. Where is my wife?
Here you see me, said Madame, composed as ever, but not knitting today.
Madame's resolute right hand was occupied with an axe, in place of the usual softer implements, and in her girdle were a pistol and a cruel knife.
Where do you go, my wife?
I go, said Madame. With you at present, you shall see me at the head of women. By and by.
Come, then,
cried Defarge in a resounding voice.
Patriots and friends, we are ready. The Bastille!
With a roar that sounded as if all the breath in France had been shaped into the detested word, the living sea rose, wave on wave, depth on depth, and overflowed the city to that point. Alarm bells ringing, drums beating, the sea raging and thundering on its new beach, the attack began. Deep ditches, double drawbridge, massive stone walls, eight great towers, cannon, muskets, fire and smoke. Through the fire and through the smoke, in the fire and in the smoke, for the sea cast him up against a cannon, and on the instant he became a cannoneer. Defarge of the wine shop worked like a manful soldier. 2 fierce hours. Deep ditch, single drawbridge, massive stone walls, 8 great towers, cannon, muskets, fire, and smoke. 1 drawbridge down. Work, comrades all, work. Work, Jacques 1, Jacques 2, Jacques 1,000, Jacques 2,000, Jacques 5 and 20,000. In the name of all the angels or the devils, which you prefer, work. Thus Defarge of the wine shop, still at his gun, which had long grown hot. To me, women, cried Madame, his wife. What? We can kill as well as the men when the place is taken.
Jacques 4호는 내 옆에 있고, Jacques 1호, 2호, 자네들은 각자 떨어져서 가능한 많은 애국 동지를 지휘하게. 마누라! 마누라 어디 있어?
여기 있어요.
훌륭해. 오늘 당신은 뜨개감 대신 도끼를 들고 있구려.
허리엔 종과 칼도 차고 있죠.
어디로 갈 거지?
일단 당신과 함께 갈 거예요. 하지만 곧 여성 동지들을 이끌 거예요.
그래요. 진군하는 거야. 애국 동지들이여, 준비는 끝났나? 끝났다. 바스티유를 향해 돌격!
프랑스의 모든 숨결이 증오라는 단어로 승화된 듯 했다. 거친 함성이 울려 퍼지면서 군중의 파도는 도시 밖으로 흘러넘쳤다. 경보의 종소리, 둥둥거리는 북소리와 함께 공격이 시작되었다. 대포와 소총이 포화와 연기를 내뿜었다. 도개교가 무너졌다. 드파르주는 이미 뜨겁게 달궈진 대포 앞에 서 있었다.
싸우자! 싸우자, 동지여! 모두 싸우자! 자크 1호, 자크 2호, 자크 1000호, 자크 52만호 모두들 싸우자! 천사의 이름이든 악마의 이름이든 내키는 대로 걸고 싸우자!
자! 여장부들은 나에게로 오라! 여기에 점령하면 우리도 남자들처럼 적을 죽일 수 있다!
바스티유 공성전은 4시간 동안 계속되었다. 그때 요새에서 백기가 올라갔다. 협상 요청이었다. 갑자기 군중의 파도가 넓고 높이 솟아오르더니 대포 앞에 서 있던 드파르주를 번쩍 들었다. 그는 파도에 밀려 도개교를 넘었고 석벽을 지나 백기를 든 8개의 거탑 한가운데에 놓여졌다. 드파르주는 바스티유 안으로 전진했다. 간수 한 명을 본 그는 멱살을 잡고 말했다.
복탑이 어디냐? 말해.
거긴 가봤자 아무도 없어.
내 놈의 충고 따윈 필요 없다. 묻는데 난 말해. 복탑 105호, 이게 무슨 뜻이지?
그건 감방 번호다.
지금 당장 안내해. 북탑 105호로.
마스티유 북탑 105호. 그것은 마넷 박사가 갇혀있던 감방이었다. 간수는 햇빛이 한 번도 들지 않은 어두운 지하실로 안내했다. 컴컴한 밀실. 소름 끼치는 감옥의 문을 지나 동굴 같은 계단을 내려가다 다시 가파른 돌계단을 올라갔다. 그리고 마침내 아래쪽 문 앞에서 걸음을 멈추더니 자물쇠에 열쇠를 꽂고 문을 천천히 밀었다.
여기가 북탑 105호요!
Pass the torch. Slowly along these walls, that I may see them,
said Defarge to the turnkey. The man obeyed, and Defarge followed the light closely with his eyes.
Stop! Look, here, Jacques! A.M.,
croaked Jacques III as he read greedily.
Alexandre Manette,
said Defarge in his ear, following the letters with his swart forefinger, deeply engraved with gunpowder.
And here he wrote, a poor physician. And it was he, without doubt, who scratched the calendar on this stone. What is that in your hand? A crowbar? Give it me.
He had still the linstock of his gun in his own hand. He made a sudden exchange of the two instruments, and turning on the worm-eaten stool and table, beat them to pieces in a few blows.
Hold the light higher,
he said wrathfully to the turnkey.
Look among those fragments with care, Jacques, and see, here is my knife. Rip open that bed and search the straw. Hold the light higher, you!
북탑 105호는 시커먼 벽에 손바닥만한 철창이 달린 참담한 독박이었다. 느바르주는 간수를 시켜서 벽들을 천천히 횃불을 비춰보았다. 그때 자크 사무가 소리쳤다.
자크, 여길 봐! 뭔가 써있어. AM!
AM! 알렉산드르 마네트! 그래, 그가 여기 있었어. 불쌍한 의사라고. 이 돌 위에 달력이 새겨져 있구만. 틀림없이 마넷 박사야. 이봐 간수, 횃불을 좀 더 높이 들어. 자자, 침대를 찢어봐. 짚을 헤쳐봐.
자크, 아무것도 없다.
장작 잿더미에는, 집 속에는
아무것도 없다.
그럼 모두 다 방 한가운데로 긁어모아. 그리고 불을 붙여. 자, 간수 양반, 불을 붙이시지. 간수가 불을 붙이자 뜨거운 불길이 위로 치솟았다. 그들은 얼른 아치문 밖으로 나와 뒤에 안뜰로 나갔다. 그리고 다시 혁명의 포화 속으로 들어갔다. 바스티유의 분노의 불을 당긴 지 일주일 후였다. 느바르주는 아내에게 새로운 소식을 전한다.
여보, 불렁 노인 기억하오?
기억하죠. 찢어 죽여도 시원찮을 놈. 우리에게 배가 고프면 풀을 먹으라고 했었죠? 그런데 그놈은 죽었잖아요.
아니, 죽지 않았어. 죽은 것처럼 꾸며서 성대한 장례식까지 하더니 사실은 시골에 숨어 있었어. 그러다 발각돼서 끌려왔어. 지금 시청에 있대.
내 칼을 줘요. 당장 모두를 데리고 시청으로 가야겠어요. 그 늙은이에게 풀 좀 먹여줘야겠군요. 자, 모두들 늙은 악당에게 그간 당한 서름을 풀러갑시다. 놈의 목을 잘라서 창 끝에 매달아 세상 모두에게 보여줍시다.
Defarge had but sprung over a railing and a table and folded the miserable wretch in a deadly embrace. Madame Defarge had but followed and turned her hand in one of the ropes with which he was tied. The Vengeance and Jacques Three were not yet up with them, and the men at the windows had not yet swooped into the hall, like birds of prey from their high perches, when the cry seemed to go up all over the city. "Bring him out! Bring him to the lamp!" Down and up, and head foremost on the steps of the building, now on his knees, now on his feet, now on his back, dragged and struck at and stifled by the bunches of grass and straw that were thrust into his face by hundreds of hands, torn, bruised, panting, bleeding, yet always entreating and beseeching for mercy, now full of vehement agony of action, with a small clear space about him as the people drew one another back that they might see. Now a log of dead wood drawn through a forest of legs, he was hauled to the nearest street corner where one of the fatal lamps swung. And there, Madame Defarge let him go, as a cat might have done to a mouse, and silently and composedly looked at him while they made ready. And while he besought her, the women passionately screeching at him all the time, and the men sternly calling out to have him killed with grass in his mouth. Once he left aloft, and the rope block broke, and they caught him shrieking. Twice he went aloft, and the rope broke, and they caught him shrieking. Then the rope was merciful, and held him, and his head was soon upon a pike, with grass enough in the mouth for all Saint-Antoine to dance at the sight of. Nor was this the end of the day's bad work.
"늙은 죄수가 생땅뚱한 주민들의 소나기에 들려나갔다. 드파르주가 달려와 그 가련한 철면피를 붙들었다. 드파르주 부인도 뒤따라와서 그를 묶은 밧줄을 잡았다. 함성이 높아지고 이내 도시 전체에 퍼졌다.
저놈을 끌어내라! 저놈을 가로등으로 데려가자!"
보로는 바닥으로 끌어내려졌다. 다시 기둥으로 올려진 뒤 건물 계단에 머리부터 떨어졌다. 그렇게 보로는 쉴 새 없이 바닥에 패대기 젖혔다가 일으켜 세워졌고 지금은 바닥에 질질 끌려다니고 있었다. 수많은 손이 그의 입에 풀잎과 지푸라기를 쑤셔 넣었다. 불농 노인은 찢기고 멍들고 피를 흘리면서 용서해달라고 애원하고 간청했다. 그러나 분노로 미친 군중은 듣지 않았다. 불농이 가로등까지 끌려갔을 때 드파르주 부인은 그를 풀어주고는 침착하게 노려보았다. 그 사이에 사람들은 준비를 했다. 일단 그를 공중에 매달고는 곧 밧줄을 끊었다. 비명을 지르는 그를 사람들이 받았다. 그런 후 밧줄에 다시 묶어 공중으로 끌어올렸다. 그리고 최후에는 풀을 잔뜩 입에 문 머리통이 창끝에 매달렸다. 생탕투안의 주민들은 그 모습을 보며 춤을 추었다. 그것이 그날의 악행의 시작이었다. 프랑스는 온통 혁명의 물결로 넘실거렸다. 민중은 여전히 가난과 굶주림에 시달리고 있었다. 그런 만큼 귀족들에 대한 그들의 분노는 더욱 거셌고 그 응징의 방식 역시 잔혹하기 짝이 없었다. 시골 마을도 예외는 아니었다. 파리에서 일어난 혁명의 불길이 시골의 백성들에게도 흥분과 희망을 전해주고 있었다. 조세징 소원 가벨 씨는 이런 분위기가 두려웠다. 그는 한 시골 마을에서 귀족의 저택이 불에 휩싸이는 것을 보았다.
도와주시오! 성이 불타고 있어요! 도와주시오!
성의 사람들이 주민들에게 도움을 요청했지만 주민들은 모두 거부했다. 오히려 저택이 잿더미가 되는 것을 즐겁게 구경하는 것이었다. 그 후 곳곳에서 화재가 일어났다. 귀족들의 저택에서만 불이 일어났다. 마을 사람들은 귀족들을 해치기 시작했다. 급기야
가벨 씨까지 해치려 했다.
The village, light-headed with famine, fire, and bell ringing, and bethinking itself that Monsieur Gabel had to do with a collection of rent and taxes, though it was but a small installment of taxes, and no rent at all, that Gabel had got in those latter days, became impatient for an interview with him, and surrounding his house, summoned him to come forth for a personal conference. Whereupon Monsieur Gabel did heavily bar his door and retire to hold counsel with himself. The result of that conference was that Gabel again withdrew himself to his housetop behind a stack of chimneys. This time resolved, if his door were broken in, he was a small southern man of retaliative temperament, to pitch himself head foremost over the parapet and crush a man or two below. Probably, Monsieur Gabel passed a long night up there, with a distant chateau for fire and candle, and the beating at his door combined with the joy ringing for music, not to mention his having an ill-omened lamp slung across the road before his posting-house gate, which the village showed a lively inclination to displace in his favor. A trying suspense to be passing a whole summer night on the brink of the black ocean, ready to take that plunge into it, upon which Monsieur Gabel had resolved. But the friendly dawn appearing at last, and the rush candles of the village guttering out, the people happily dispersed, and Monsieur Gabel came down bringing his life with him for that while.
Maul 사람들은 가벨 씨의 과거를 물고 늘어졌다. 납입금, 세금 징수와 관련해 가난한 서민들을 괴롭혔다고 난리를 쳤다. 그들은 벌써부터 가벨 씨의 집을 에워싸고 그와 담판을 지으려고 했다. 그러나 가벨 씨는 지붕 뒤 굴뚝 뒤로 올라갔다. 그는 결심했다. 만약 집 대문이 부서지면 차라리 몸을 던져 죽어버리겠다고. 그렇게 해서 아래에 있는 한두 놈을 깔아 뭉개겠다고. 그렇게 가벨 씨는 굴뚝 위에서 하룻밤을 지샜다. 언제고 사람들이 들이닥칠지 몰라서 피가 마를 지경이었지만 다행히 동이 트면서 사람들은 서서히 물러가기 시작했다. 그는 한동안은 목숨을 부지할 터였다. 혁명의 불길은 그 후로도 3년을 계속해서 프랑스 전역에 번져나갔다. 귀족 말고도 가벨과 같은 관리들과 병사들과 도로 보수공들이 줄줄이 매달린 시체가 되었다. 1792년 영국 런던은 아직 혁명의 열기에 완전히 휩싸이기 전이었다. 어린 루시는 이제 9살이 되었고 루시와 찰스와 마넷 박사는 여전히 행복하고 또 평온했다. 그러던 어느 날 찰스 다네이는 텔슨 은행에 가서 자비스 로리를 만났다. 그가 파리로 발령을 받았다는 소식을 듣고 걱정이 되어서였다.
위기에 처한 파리의 은행 고객들을 관리하라는군요. 걱정 마세요, 다네이 씨. 제리 크런처가 같이 갈 거니까요. 절 보호해 줄 겁니다.
그때 은행장이 로리에게 다가오더니 때묻은 편지를 내밀면서 말했다.
로리 씨, 이 편지의 수취인이 밝혀졌나요?
다네이는 자연스레 편지에 눈길이 갔다. 그리고 놀랐다. 수취인 불명이라는 그 편지 봉투에 쓰여진 이름이 낯이 익어서였다.
긴급 전 프랑스 후작 생 에브레몽드 후작께 영국 런던 텔승 은행 은행원 전교.
very pressing. To Monsieur heretofore, the Marquis Saint-Entremond of France, confided to the cares of Messieurs Telson and Company, bankers, London, England. On the marriage morning, Dr. Manette had made it his one urgent and express request to Charles Darnay that the secret of this name should be, unless he, the doctor, dissolved the obligation, kept inviolate between them. Nobody else knew it to be his name. His own wife had no suspicion of the fact. Mr. Lorry could have none.
"No," said Mr. Lorry in reply to the house. "I have referred it, I think, to everybody now here, and no one can tell me where this gentleman is to be found."
The hands of the clock verging upon the hour of closing the bank, there was a general set of the current of talkers past Mr. Lorry's desk. He held the letter out inquiringly, and Monseigneur looked at it. In the person of this plotting and indignant refugee, and Monseigneur looked at it in the person of that plotting and indignant refugee. And this, that, and the other all had something disparaging to say, in French or in English, concerning the Marquis who was not to be found.
"Nephew, I believe, but in any case, degenerate successor of the polished Marquis who was murdered," said one. "Happy to say, I never knew him." "A craven who abandoned his post," said another.
This Monseigneur had been got out of Paris, legs uppermost and half suffocated, in a load of hay,
some years ago.
"Infected with the new doctrines," said a third,
eyeing the direction through his glass in passing.
"Set himself in opposition to the last Marquis, abandoned the estates when he inherited them, and left them to the ruffian herd. They will recompense him now, I hope, as he deserves."
"Hey,"
cried the blatant striver.
"Did he, though? Is that the sort of fellow? Let us look at his infamous name. The fellow!"
Darnay, unable to restrain himself any longer, touched Mr. Stryver on the shoulder and said,
"I know the fellow." Saint Evremond. 그것은 찰스 다네이의 본명이었다. 찰스는 루시와 결혼하는 날 아침 장인인 마넷 박사에게만 이 사실을 털어놓았었다. 그러나 마넷 박사는 그 사실을 비밀로 하라고 했었다. 그렇지 않으면 장인과 사위의 연을 끊겠다고까지 했었다. 그래서 찰스가 프랑스 에브레몽드 후작 가문의 자제라는 건 아무도 알지 못했다. 아내의 루시조차 알지 못했다. 그러니 로리가 알리 만무했다. 한편 로리 씨는 은행장에게 자신은 생 에브레몽드라는 신사의 행방은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 생 에브레몽드 후작에 대한 이야기는 그 후로도 계속되었다. 한 사람이 말했다.
암살당한 후작의 조카일 거예요. 요새 파리 분위기가 워낙에 험악하니까 모른다고 잡아떼는 걸 거고.
그러자 다른 사람이 받아쳤다.
비겁한 놈이군. 자기 자리를 포기하다니.
또 다른 사람이 나섰다.
새로운 이념에 물든 자야. 죽은 후작을 배반해서 재산도 포기하고 무법자 복도들에게 넘겨준 게지. 이제 놈들이 그에게 은혜를 베풀려나 보지?
그러자 스트라이버가 나서서 소리소리 질렀다.
그래? 어디 그런 놈이 다 있지? 어디 이름 좀 다시 봅시다. 나쁜 놈!
그때 더는 참을 수 없게 된 다네이가 나섰다. 제가 아는 사람입니다.
what is real before I lose my mind. I'll write this memory down.
Charles Dickens의 A Tale of Two Cities, 두 도시 이야기. 일곱 번째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혁명이 본격화되었죠?
네, 마네박스의 과거가 더 분명해졌습니다. 북탑 105호는요, 이 바스티유의 독방이었죠.
그렇죠.
네.
그리고 찰스 다네이의 신분이 드디어 밝혀지려고 하네요. 이로 인해서 루시 집안의 풍파가 일 듯 불안합니다. 즐겁게 감상하셨습니까? 김호정님께서는 OST와 낭독 너무 잘 어울리네요. 두 분 연기자 다 되셨습니다. 레미제라블에 필적할 만한 영미문학관 버전의 두 도시 이야기. 부끄럽네요.
오늘은 웬일로 부끄럽다고 하세요?
오늘은 부끄러운 날이에요.
네, 이명희님께서요. 흥미진진하고 직접 보는 느낌이 들어 라디오로 청취하는 느낌보다 대형 영화관에 온 느낌이 듭니다. 연기가 너무 훌륭합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해주셨는데요. 오늘 음향 효과도 참 좋았어요.
저도 그 얘기하려고 그랬어요. 네. 음질이 아주 그냥 대형 영화관의 그
돌비 서라운드 네. 사운드
5.1 믹스가 가능. 네. 유정환님께서는 듣다 보니 영국과 프랑스의 역사가 궁금하네요. 중학교 때 달달 외워 배웠던 프랑스 혁명보다 두 도시 이야기를 통해 읽게 되는 프랑스 혁명의 이야기가 훨씬 와닿습니다. 그리고 더 알고 싶게 되네요. 알고 싶어지네요. 그렇습니까?
네. 이렇게 역사 공부를 하는 것도 참 좋은 방법이네요.
아주 큰 보너스죠.
아, 그래서 중고등학교 때 그렇게 책을 많이 읽으라고 권장을 하는 거군요.
그렇군요.
네. 네. 3990님께서요. 책이 두꺼워서 엄두도 못 내고 있었는데 이렇게 생생하게 들으니 반드시 읽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감사드려요. 고전의 가치를 영미문학관을 통해 새록새록 느낍니다. 라고 또 좋은 말씀 해주셨네요.
알겠습니다. 모두 고맙고요. 저희가 준비한 거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이승열의 영미문학관에서 마련한 이번 주 선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영미문학관 협찬 상품입니다. 전 세계 명작과 고전의 표준 펭귄 클래식에서 두 도시 이야기를, 밝은 세상에서 더글라스 케네디의 신작 소설 리빙 더 월드를, 저자극 기능성 천연화장품 브랜드 그린이프에서 천연화장품 선물 세트를, 아로마 테라피와 자연주의 제품 쇼핑몰 말글땀에서 아로마 선물 세트를, 청호 건강에서 유기선식 든든한 아침 만찬을, 청담동 어느 아름다운 날 스튜디오에서 가족사진 촬영권을 드리고요. 공연 선물도 있습니다. 샤롯데 시어터에서 공연 예정인 뮤지컬 두 도시 이야기 6월 21일 금요일 8시 공연 티켓 게시판에 신청해주세요.
오늘 함께 하신 음악은 A Tale of Two Cities 뮤지컬 사운드트랙에서 Everything Stays the Same 들으셨고요. 마지막으로는 다른 음악 골라봤습니다. 오아시스의 Don't Look Back in Anger. 이 노래 보내드리고 저희는 물러가겠습니다. 내일 밤 9시에 두 도시 이야기 8번째 순서죠. 생방송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책 읽어주는 남자 이승열이었습니다.
책 읽어주는 여자 케이든이었습니다. Good night, everyone.